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다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말씀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나사로를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완전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기회만 보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 하니까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그 한양을 둘렀던 한성처럼 이렇게 성으로 쭉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양의 문, 뭐 무슨 문 이렇게 다 있는 게 다 예루살렘 성 벽을 지나 성문을 지나 예루살렘 도시로 그 지나는 그런 문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는구나, 이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종려나무 가지로, 종려나무가 뭐죠? 월계수. 월계수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계수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어디에요? 네? 네, 머리에다 두르는 거죠. 맞아. 올림픽 때 이기면, 승리를 하면 승리자에게 월계수를 씌워준단 말이에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왕에게, 정말 개선장군에게, 승리자에게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승리자로서 예수님을 맞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유월절에 한 60만 명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에 60만 명이라는 얘기에 거부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해서. 근데 분명한 것은 정말 사람 발디딜 틈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야, 네 하는 거 다 쓸데없다.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는 사람을 다 쓸데없는 일이 하지 마!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을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나귀를 타고 오신, 나귀를 타신 우리 왕.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것이 사실 잘 맞지 않은 패러독스한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나귀를 타신 왕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있어요.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있죠. 근데 이 보면 저게 나귀는 아닌 것 같아.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백나귀 이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나귀를 쫙 멋있게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그립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일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린 나귀, 나귀 새끼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클까요? 다음 그림에 비슷하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어린 나귀들이란 어린 나귀고 어린 아이가 탔단 말이에요. 발 보면 거의 땅에 닿죠? 닿죠? 그럼 장정이 타면 이렇게 다 큰 어른이 타면 발이 땅에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멋지게 타도 폼이 안 나는 게 바로 낙입니다. 마지막 그림이 제가 아주 힘들게 찾았는데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저분이 예수님이고 나귀가 한 뭐 저 정도 되고 저것도 너무 큰 것 같아. 다리를 질질 끄는 뭐 아무리 옆으로 탔다고 해도 우리말로 뽀대 안 나는 정말 모양 빠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팜선데이를 생각할 때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왕으로 맞아주고 그건 맞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왕의 모습 그런 정말 개선장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이 시대의 독자들도 우리도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이 나귀를 덩키를 타고 와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백마를 타고 와야죠. 멋있는 말을 타고 와야죠. 정말 탄탄한 근육에 정말 이렇게 빛깔이 쫙 흐르는 그 멋있는 말을 타고 와야 왕의 모습이 됩니다. 개선장군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모습은 왕의 모습도 아니고 장군의 모습도 아니고 승리자의 모습도 아니고 아마 우스꽝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마 광대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왜 일부러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는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왕은 돈키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과 병거와 그리고 활을 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끊고 병거를 끊고 활을 끊는 것. 이게 말, 병거, 활 이건 다 무엇이죠? 전쟁을 하는 무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쟁을 하는 무기를 다 제하고 평화를 주겠다. 온 땅을 다스리겠다. 예루살렘 성민들아 딸들아 기뻐하라. 그 왕이 오시는데 겸손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 왕은 전쟁의 도구들을 다 끊어버리고 평화를 주시며 그리고 또한 온 땅을 다스리겠다라고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정말 너무너무나 놀랄 만한 선언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왜 이런 선언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전쟁의 무기를 끊어서는 전쟁의 무기, 말, 병거, 활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 왕이 오시는데 이 왕이 군비를 증강하고 신무기를 만들어내서 온 땅을 지배하고 온 땅에 평화를 주고 다스리겠다 하면 그렇지 라고 할 텐데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무기를 끊어버리지만 평화를 주시는 왕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왕, 세상의 나라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군비를 증강하고 신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야만 평화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버리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사드니 엘세미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걸 어떻게 마칠 건지 저는 상상이 안 가지만 막 그렇게 무기들을 하고 북한도 막 연일 막 동해에 막 미사일 쏘고 이리 쐈다가 더 멀리 쐈다가 저만큼 쐈다가 여기서 쐈다가 막 그러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만큼 무기 가지고 있다. 나 핵무기 가지고 있다. 여차 하면 쏠 거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 예수님의 때도 그랬고 정말 나라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신무기가 필요하고 군비가 필요하고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평화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스가랴가 말씀하신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는 그런 모든 전쟁의 무기들을 끊어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전쟁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너무나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강력한 군사력으로 강력한 군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것으로 세워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워진다? 스가랴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겸손. 우리 9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 다음 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아멘, 구원을 베푸시는데 공의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겸손으로 이루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다. 아니라는 히브리어 말은 비천하게 되다, 가난하게 되다, 낮아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겸손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비천으로 이루어진다. 섬김으로 이루어진다. 낮아짐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은 바로 이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짐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드리는 그 희생의 삶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까? 왜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겸손한 척하는 거 말고 그래서 권력을 잡아서 군림하려는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겸손으로만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면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나귀를 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얼마나 군림하려 합니까? 우리 얼마나 다스리려 합니까? 우리 얼마나 컨트롤하려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귀를 타신 우리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겸손과 섬김과 낮아짐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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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사람일 뿐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을 받으려 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섬기러 오시고 당연히 예수님이 낮아져 오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 정말 이 그림은 너무너무나 이상한 그림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강력한 그림으로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정말 주님의 십자가, 낮아짐으로 이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음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대할 때마다 항상 드는 예화가 있어요. 공의로운 왕, 그렇지만 잘못한 아들을 가지고 있는 왕. 그 왕이 아들을 징계하지만 정말 왕의 왕관도 벗고 왕의 의복도 벗고 왕의 홀도 내려놓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들을 끌어안으며 형을 집행하라고 말씀한 그 왕,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그 십자가, 정말 그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나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낮아짐으로 그 구원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짐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삶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왜 가정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다 예수 믿는데 왜? 정말 그렇게 어쩌면 다툼이 있고 지옥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 이루어지나,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아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점은 이렇게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마태복음을 봐도 이 말씀과 또 동일한 그런 이야기를 보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스가랴가 하시는 그 선지자가 얘기한 그 말씀을 기억할 만도 하고,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분이 겸손함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생각할 만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처음 그림처럼 들어왔을 것 같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다리가 질질 끌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도 그 나귀가 백마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왜요?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왕, 세상에서 망하는 왕, 섬기는 왕, 낮아진 왕, 그 왕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죠.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왕, 구원해줄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 모욕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로마의 제국같이 강력한 왕국과 강력한 나라로 세워줄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빅딜일까요? 못하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위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나라처럼 3.1운동 독립을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다시 정말 자유의 나라가 되고 강력한 왕국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처럼, 로마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 강력한 제국이 되어서 다른 나라를 착취하고, 지금은 착취당하고 있지만 그 다른 나라를 착취하는 삶을 살고 점령한 땅에서 더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착취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착취하고 싶은 나라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전 세계 전 각지에서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노예들을 데려오고 그래서 더 안락한 생활을 하고 더 편리한 생활을 하고 노획물과 곡물을 걷어들여서 산의 진미를 맛보고 세계 어디를 가나 나는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 제국, 이스라엘 왕국의 시민으로 그냥 고개를 펴고 턱탁 치켜들고 다닐 수 있는 삶을 기대하며 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 사람들의 외침을 듣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이 종려주일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슬픈 장면. 왜요? 예수님과 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는 너무너무나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님은 죽으러, 섬기러, 망하러, 구원을 이루시러 가시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닌, 오늘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자기 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망을, 자기의 욕망을 환호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이 장면에서, 이 그림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예수님 마음과 상관없는 군중의 환호는 오늘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에도 겸손의 왕, 겸손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겸손함과 섬김과 나를 내어주는 그런 희생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환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왜요? 반대죠.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을 환호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하나님이 내가 욕망하고 있는 것, 내가 열망하고 있는 것을 채워 주실 것 같은 기대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욕망의 일환으로, 그 기대의 일환으로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삶의 욕망을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이 예수님의 때뿐만 아니라 아마 속으로 울고 계셨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이 시간 오늘날의 교회에도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울음을 듣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니, 십자가의 영광 말고, 이제 영광 빼고 십자가에만 집중합시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에게만 집중합시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우리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겸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위대한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에서 거지로, 평생 거지로 살다가 살이 뜯어지고 아픈 그 살을 개가 핥아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렇게 죽은 그 죽음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욥처럼 나중에 크게 창대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욕망에 있다면 우리의 욕망은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닷새 후에 이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이 가야바의 들에 모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않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죽여야 할 배신자입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욕망, 나의 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철저하게 계산하며 자기의 이익을 계산합니다.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거나 책임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 욕망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주님의 그 눈물을 모르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왕은 섬김의 왕입니다. 나귀를 탄 예수님, 저 하늘 보좌에서 마국간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서 인간으로, 저 천국에서 십자가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삶, 그 삶으로 천국이 이루어짐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기억받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으로 와 주세요.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처럼 내 인생을 걸어 나를 내어주어 너를 살리는 일을 하겠다는 그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가겠다는 각오이며 약속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무엇이 또 어떤 것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그 섬김의 자리, 그 겸손의 자리, 정말 그 낮아짐의 자리로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살면, 정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순종하며 낮아짐으로 살 때 정말 주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를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나라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죠. 정말 이 나라가 나로 인해, 나의 섬김으로 인해, 정말 나의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인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상상해 봅니다. 신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왕이 나귀를 탄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아짐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쫓는다 얘기하고 나는 왜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나의 욕망은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제국이 되어 로마가 누리던 세상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힘으로, 기독교의 힘으로 세상에서 누리려 하고 정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말 나의 욕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댑트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또 교만하여지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군림하려 하고 다스리려 하고 밟히기 싫어하고 정말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귀를 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정말 나귀를 타신, 내 등에 나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타고 있는 나귀가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의 왕, 섬김의 왕, 아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얼마나 우리가 정말 군림하려 하고 다스리려 하고 정말 무시당하지 않으려 하고 발버둥치는지 하나님 무시당해도 괜찮아. 하나님 감사합니다.